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영화롭고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시간을 내고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출발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이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갈고리를 우리의 삶의 갈고리를 걸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또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 그 불의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이제 마쳤습니다. 간단히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이제 믿기로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들은 과정이다. 과정이었다. 과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느냐? 그분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정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죄들의 사면과 죄들의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의 지금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루려면 부르심만 가지고는 5% 부족합니다. 2% 부족하다 그러나 부르심과 함께 그 우리가 다뤄야 할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선택.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좀 다르나요? 아닌데 예수님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 받은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은 과정이다. 과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이 지점까지 인도해 오시는 데 있어서 그분께서 이런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런 말도 듣게 하시고 이런 생각도 하게 하고 이런 깨달음도 얻게 하고 이렇게 직사하게 고생하는 것도 거치게 하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와 있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했습니다. 초청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필요 조건이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한 것 그거 자체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0년 사이에 복음이 좀 바뀐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원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회개하라라는 거 부르짖었던 겁니다. 회개하라.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상당히 그 인정하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그 강조를 하셨느냐면 예전에는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다. 근데 오늘날 그 당시에도 그렇죠? 요즘에 들어서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외친다. 영접하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영접 기도가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부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혼인잔치 어디에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세계, 그죠?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혼인잔치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 왕의 아들의 결혼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의 결혼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구원과 천국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에 크게 세 덩어리로 해가지고 비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죠? 처음에 초청할 때는 귀족들만 초청을 했어요. 왕의 혼인잔치에 오기에 합당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거야. 나는 뭘 샀기 때문에, 나는 뭘 했기 때문에, 사업상 바빠서,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왕이 내가 부르는데, 자기들 개인적인 사정을 대고 안 온다는 것이 좀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초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왕의 신부름꾼들에게 나가가지고, 아무나 괜찮다. 신분 과 필요 없다. 신분의 과 필요 없고,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도 필요 없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라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것을 이제 은혜라 그러죠. 그것을 은혜라. 거기까지가 은혜인 것이요. 은혜. 초청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오고 어떤 사람들은 안 왔겠죠. 그죠? 그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도 있고, 이 두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도 있고 안 응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응했다는 것이죠. 응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초청의 주체죠. 그죠? 초청의 주체. 이 초대장의 명의가 왕의 명의인 거죠. 이 왕이 이제 나와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왔나 이렇게 쭉 나와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혼인 잔치를 즐길 수 있느냐,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니까, 결혼식에 오는데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서 그 시장 갈 때도 창피해가지고 잘 안 입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잖아요. 그냥 온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자기 신부름꾼들에게 내가 우리 결혼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옷을 너희들에게 줬잖냐? 옷을 줬냐? 저는 줬습니다. 근데 왜 옷을 안 입고 왔냐? 당신은 너는 옷을 어디다 두고 안 입고 왔냐?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결박해다가 바깥에 넣어놓은데 내가 쫓아라. 그곳에서 일을 갈미 있을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거하고 비슷한 또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이 거기서부터 이제 세 장 더 내려가면 25장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장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에요. 요 앞에는 바로 혼인잔치에 바로 초청한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면 왕의 혼인잔치가 있고 신랑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신랑을, 그죠? 돌아오고 있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처녀는 오늘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신부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명이 복수니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다 의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냥 그것들을 따지지 말고 그냥 요 맥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 처녀들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이 좀 더뎌지니까 다 졸은 겁니다. 다섯 명의 처녀가, 열 명의 처녀가 다 졸은 거예요. 다 졸고 있다가 신랑이 왔다라고 이제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깜빡 깨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다섯 명의 처녀는 등불에 넣을 기름이 있고,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명의 처녀가 이제, 야, 우리 기름 좀 나눠줘.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명의 처녀가, 너희들한테 나눠주면 우리 것까지도 중간에 가다가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가서 얼른 사와라. 그래서 그거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이미 도착을 해버려가지고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니까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똑똑똑똑 두들기는 것이죠.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 문을 두들기니까 그 혼인잔치의 주인인 이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처녀들에게,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상식적으로는. 그죠? 나머지 다섯 명은 내가 받아들여준 다섯 명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기 어렵다, 곤란하다. 왜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안 했니? 그렇게 물어야 할 것 같잖아, 그죠? 신랑이.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아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아예.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에 설마한 그거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그죠? 이, 그 혼의 구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시 말해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흔적들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마음속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이제 시간을 거슬러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보니까, 아예 영의 구원 자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똑같은 맥락인 거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나는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게 모른다. 너희들이 그래,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또 이렇게 악한 일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예 그게 아니라, 아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못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를 안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냐면, 경고를 하느냐 하면, 부르심과 선택을 확고히 하라. 내가 부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른받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내 자신에게 확고히 하라, 확실하게 해라. 내 삶 속에서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구원의 확신에 차 있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금방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열심을 내어. 우리의 노력이죠, 그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내가 부름받았구나. 내가 선택받은 것도 맞구나. 이걸 확인해가는 과정. 그것들을 너희가 확실하게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를 딱 붙잡아가지고 영원이라는 전능자의 갈고리에 우리를 딱 끼워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죠? 우리가 마지막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우리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의 항해를. 그러나 그거 없이 기름도 없고, 그죠? 내가 아까 보면 기름도 없고 예복도 없고 이미 다 주셨는데, 신랑이 주시고 왕이 주시고 다 주시는데 안 입는 거야. 이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은 뭐라고 해요? 나는 줬다, 너희들에게. 여호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시록에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세 번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때 신랑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여기 신부죠, 그죠, 신부. 그녀가 교회죠, 오늘날.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다. 누가? 신랑께서, 신랑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야.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심에 달려있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데 안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성도들의 의인이라. 여기서 성도들의 의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받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의라는 게 성도들의 의. 하나님의 의인데 성도들이라는 그 뭐라고 할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의. 그래서 성도들의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을 끌어 가지고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라는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그 의. 그 의가 바로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두 절, 세 절 더 내려가가지고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앞으로 같은 맥락인데, 그죠?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17장 14절.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이제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리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세 가지로 얘기하죠, 그죠?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선택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대적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관련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고 있는 또 다른 경고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아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 장면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 믿기로 선택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 이것들은 충분적 필요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요조건.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오케이. 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 부르심과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구나. 그 사실을 그럼 무엇으로 점검해 갈 것이냐. 그 점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점검해 봐라.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점검의 도구.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그 점검의 도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3장 8절, 누가복음 3장 8절.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절이 똑같은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해. 누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야 아그리빠 왕 앞에 딱 서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도대체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해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확고히 하는 그 점검 도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면 좋고 뭐 안 이루어지면 보상이 좀 적어서 그렇지 뭐 좀 아쉽지 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영으로 거듭났으면 뭐 그것으로 끝인 거지 뭐. 이미 뭐 완전 한 번거나 영원한 구원 그리고 마음 탁 놓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에,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내함에 기다려야 되고,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확인해 가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팍 퍼져가지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빛이 반짝반짝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그러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 내가 내 삶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는 건 가정들을 봐가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예를 들어서 음란의 습관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나는 약해서 그래. 나는 다 약해. 우리는 다 약하고 뭐 그래가지고 너도 약해. 나도 약해. 우리 다 약해. 그래가지고 뭐 다 죄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이 음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음란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과식, 탐욕,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열함이 없이는 벗어나지 못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단 한 걸음도, 실제로는.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그러나 우리가, 야, 이 구원이라는 게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치열하게 이분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영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 영이 거듭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절박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구나. 회개 삶을 살고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발부둥쳐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음란이라는 것과 싸우느냐. 이 담배와 술이라는 것과 싸우느냐. 성령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딱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고 음란 습관을 끊고 그런 것은 싸움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막 이 습관을 고치려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무릎을 다 꿇고 이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달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마음 속에 확신이 되면 그 권위로 명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에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음란한 영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담배 나를 속박으로 얽어매고 있는 담배 끊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영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가라.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승리할 때까지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는 내가 끝장을 보기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야한 옷 입고 막 지나가고 그러면 막 눈이 막 돌아가지 질로. 그러다면 막 온갖 간음의 상상력이 이렇게 막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질로 그게 저질로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마음 더 놓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당연한 거지. 뭐 나도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묵신 입고 있는 사람인데 나만 그런가? 다 그랬지. 뭐 장현경이만 안 그런가? 뭐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안 그런가?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거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냐? 그렇잖아. 있어요. 벗어나면 마음이 확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가 확 사라진 느낌. 그리고서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가만 쳐다보고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다른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태가. 그러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그런 충동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충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그런 욕구 솟아나면 저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아, 음란의 영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한다. 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 그 순간순간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내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어떤 걸 경험하는,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마음이 지켜져요. 딱딱히 마음의 문이 팍팍 닫힌다니까 이렇게. 그게 완전하냐? 그렇지, 완전하지는 않는데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것을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란이라는 것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런 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전투라고 하고 믿음에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가 우리는 이 시대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그렇게 살면, 그리고 막 지식적인 것만 맨날 교리 뭐 그것만 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기도도 그냥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다음 주제로, 또 그 다음 안 되고 또 다음 주제로 이러면서 계속 루저, 패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듭나고 부르심과 선택의 확신 가운데서 그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개 정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술을 정복하고 담배를 정복하고 탐욕을 정복하고 공포를 정복하고 미움을 정복하고 불화를 정복하고 이기심을 정복하고 한 개 정복해 갈수록 무엇을, 어떤 것을 느끼느냐?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유가 생겨나고 그 여유가 있을 때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이것이 점점 조금씩 더 강해. 그게 정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 능력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확인해가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선정된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적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형리 복음, 빌리 그레이엄, 그죠? 그리고 그 사형리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그 구원파 복음으로 이렇게 이단 사설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정통 우리 교회라고 막 불리는 곳에서도 그 명시적이만 아닐 뿐이지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 사설에. 이 사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의 혼의 구원을 확인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것이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리 아심을 따라 나를 선택해 주시는구나.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때의 그 확신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전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29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하는 말도 그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다. 성도들의 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박하게 중요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영의 이 구원은 우리가 감지되지 않고 확인해 갈 수 없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꾸로, 그죠?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는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네. 그걸 알듯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선택됐다고 하는 것,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다고 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설렁설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승리하는 삶, 한 가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가는 삶, 내면 속에서 시작하고, 내 가족들, 우리 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자유가 늘어나면, 주님의 영이 딱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여유가 생겨나고, 그 여유 속에서, 그죠? 전능자와 화해한 상태인 그 여유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 저런 상태 속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 그 스토리,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안에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나는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확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죠? 확인,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 이 책을 이렇게 딱 여러분들께 들어보이면 속에 내용을 안 보더라도 성경책이라는 거 알잖아, 그죠? 왜냐? 이 표지가 성경 표지를 갖고 있잖아. 성경 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표지가, 그죠? 우리의 이 행위, 우리의 그 혼의 구원, 성화, 이 땅에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것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지 않으면 지옥의 그 위험 속에서 두렵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 열매가 우리 속에서,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누구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전이.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승리해가는, 이겨나가는, 극복해나가는 그 승리들을 보면서, 아, 내가 부르심 가운데 있고, 또 부르심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 부르심과 선택을 확인해 가느냐, 확고히 해 가느냐,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 시간 더 하고, 우리 처음에 나가던 그 혼의 구원 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